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중요한 나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중국 이야기죠. 최근에 중국이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 안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이라든지 주변 국가들의 신경을 되게 거스르는 것 중에 하나는 핵전력의 급속한 증강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이라는 나라는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지만 핵탄두는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아요.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왜 그러냐? 중국은 그동안에 이제 핵무기라는 거에 대해서 꼭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이거를 필요 이상으로 늘렸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소비에트, 소련이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핵탄두를 다 합해봐야 한 200개에서 250개 내외 정도로 보통 추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최소한의 보복 능력만 유지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한 50개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한이 전심전력으로 생산을 하면 한 10년이면 중국보다 더 많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농담도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중국이 핵탄두 개수를 600개 이상으로 늘리고 조만간 1000개까지 늘린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그중에 하나 핵무기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즉 핵무기라는 것은 핵탄두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날릴 수 있는 상대방한테 떨굴 수 있는 수단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시작된 삼축이라고 하는 세 가지 수단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죠. 두 번째는 이제 공중에서 발사할 수 있는 이제 공중발사 순항미사일이라든지 아니면 전략폭격기라든지 하는 요 두 가지.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이제 제일 중요한 잠수함이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죠. SLBM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잠수함이 대항에 나가면 추적 탐지가 매우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기습적으로 공격을 해서 내가 치명타를 입었다 하더라도 내가 바다에 띄워놓은 원자력 잠수함 거기에 실려있는 핵탄두만 무사하다 그러면 바로 상대방한테 공격을 해가지고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구 최후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원자력 잠수함과 거기 실려있는 핵탄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이 이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태평양에서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대륙 국가잖아요. 땅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그동안에 대부분의 뭐 ICBM이든 SLBM이든 다 자기네 영토 내에서 해결을 받습니다. 이거는 이제 러시아도 과거 소련도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주 수십 년 만에 뭐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몇 년 만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아주 드문 이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태평양으로 발사하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게 오늘 이슈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략 핵잠수함, 미국으로 따지면 이제 버지니아급 같은 이제 이 전략 핵잠수함, 많은 핵탄두를 보유하고 정기적으로 대항을 순찰하고 있는 이 잠수함이 이제 94형 진급이라고 부르는 이 전략 원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모의탄두를 장착한, 당연히 모의탄두겠죠. 한 발을 이제 남태평양에 발사를 해가지고 약 7,300km, 뭐 좀 언론에 따라서는 달라요. 7,300km에서 8,500km 이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뭐 대충 한 7,500km 내외 정도를 비행을 해서 목표 지점에 탄착을 했다라는 게 이제 팩트입니다. 날아간 이제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JL, 영어로 따지면 JL이고 이거를 이제 한자로 읽으면 이제 쥐랑,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제 거랑이죠. 그러니까 이제 큰 파도라는 뜻입니다. 쥐랑 2호 또는 3호 중에 하나인데 아마 쥐랑 3호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중국이 공개한 이제 영상에 보면 이런 식의 사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잠수함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날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중국에서 했던 군사 퍼레이드에 JL3 그러니까 이제 주랑 3호 미사일이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개가 됐으니까 아마 이제 최신형인 이 미사일을 테스트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타당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이제 중국의 이번에 잠수함에서 그 SLBM을 발사한 이제 94급 이제 진급 잠수함입니다. 이번에 잠수함 발사한 잠수함은 명칭도 나왔어요. 창정 그러니까 장정이죠. 대장정 할 때 그 장정입니다. 창정 18호인데 중국군은 전통적으로 이제 이 특정 뭐 선박 잠수함 여기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명칭 뭐 우리 같으면은 뭐 LA급 뭐 원자력 잠수함 무슨 무슨 호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의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이번에는 특별하게 이제 공개를 했다라는 점도 상당히 특이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만큼 날아갔나를 보고 있으면 대충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인근 남중국해에서 발사를 했죠. 그래서 필리핀을 지나가서 남태평양 저 나우루 안쪽에 있는 그 지역까지 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노란색으로 지금 박스를 표현한 게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이 낙하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주변 지역에서 활동을 하지 마라. 라고 미리 경고를 한 거죠. 어쨌든 뭐 우리도 로켓이나 뭔가를 이제 우주로 우주 발사체를 쏘면 이 방향으로 쏘게 되는데 중국 역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방향으로 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주변의 지역에 보면은 이제 미국령 이제 괌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뭐 그렇게 뭐 덩치가 큰 나라든지 중국이랑 크게 갈등을 빚을 만한 나라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루트가 가장 안전한 루트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특별한 일이냐라고 이제 물어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꽤나 특별한 일이다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중국이 세 번째로 발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바다 태평양 저 먼 곳을 향해서 진짜로 이건 어떻게 보면 실전과 비슷한 목적이죠. 그러니까 바다를 겨냥해서 장거리 미사일을 날린 탄도미사일을 날린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언제냐? 첫 번째는 1980년 막 개혁개방에서 벗어났던 그 시절입니다. 1980년에 동풍 5호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발사가 됐어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중국 안에서 왔다 갔다 쏘는 거죠. 즉 중국 동쪽에서 저쪽 인구가 희박한 서쪽 지역 신장 위구르 자치구나 이쪽으로 이제 발사를 하면 뭐 되는 건데 이렇게 발사를 했을 경우에는 최대 사거리를 달성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중국 정부가 자신들이 보유한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실제 성능, 최대 성능을 한번 알아보자라고 하기 위해서 이 동풍 5호를 남태평양으로 이제 발사를 했던 이제 이것이 처음입니다. 당시에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어마어마한 투자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왜? 그 지역까지 이게 미사일이 잘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배를 보내야 돼요. 대항을 항해할 수 있는 레이더를 탑재한 배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배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또 헬기도 실어야 되는데 당시 중국이 보유하고 있던 헬기로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목적으로 당시에 이제 프랑스 도움을 받아가지고 헬기도 수입하고 그다음에 해양 감시와 관련되어 있는 레이더도 기술도 유럽으로 도입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떻게 보면 중국 군사적으로 봤을 때 보면 여러 가지 큰 변곡점에 해당하는 요 시절이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2024년 그러니까 2년 전이죠. 44년 만에 이제 9월 25일 날 동풍 41호를 태평양으로 발사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11,500km 비행을 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2026년 요번에 이제 발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자체적으로 보면 세 번이고요. 잠수함에서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24년 같은 경우가 중국이 발사한 이런 탄도미사일 중에서 제일 먼 거리를 날아간 거죠. 그래서 화면 왼쪽에서 보시면 이쪽에서 발사를 해가지고 대충 남태평양 여기까지 떨어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요 거리를 미국으로 쏜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북극을 경유하는 최단 루트를 경유해보면 미국 남부 텍사스 지역까지 도달하는 그러니까 거의 미국 전역을 사정거리로 넣는 그러한 미사일이구나라는 점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건 이제 뭐 핵을 보유한 나라이다 보니까 이러한 미사일 쏘는 것은 뭐 당연할 수 있어라고 생각은 하지만 중국이 이러한 이제 SLBM을 발사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특수한 뭐 일이다라는 점이 좀 특이한 점입니다. 왜 그러냐?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이 잠수함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많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은 이제 중국 대양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섬들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이런 쪽으로 이어지는 섬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제1도련선, 제2도련선 이런 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잠수함들이 대양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이 지역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다 미국, 일본, 즉 미국의 동맹국들에 의해서 감시를 받는 라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잠수함들이 편하게 대양으로 나가기가 어렵다라는 게 중국 해군의 이제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않으면 그 안쪽에서 미사일을 발사를 해야 되는데 SLBM을 발사를 하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인접 국가의 영공을 통과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쏜다 그러면 제일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만하고 큰 문제가 없는 필리핀 쪽을 선택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사관 중국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오래전서부터 아주 소음 수치가 높아가지고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뭐 바닷속의 경운기다 라고 할 정도로 탐지가 잘 되는 이제 이러한 이제 특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은 SLBM이 있습니다만 이 SLBM을 저 대양에서 활동을 시키기보다는 그냥 자기들 바로 앞바다 그러니까 잘 갖춰진 미사일과 여러 가지 수상함들로 그리고 기뢰로 잘 갖춰진 내해 그러니까 상대방이 쳐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안쪽 바다에서 주로 잠수함을 띄워놓는 그러한 용도로 이제 활용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부적으로는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전략 원잠들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실제로 전략 억지 능력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라는 이제 의문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의문들의 답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발사된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중국 같은 경우에도 SLBM을 개발해서 미국 본토를 타격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최소 8,000km 이상의 사거리를 보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사일로를 공격할 정도의 그러니까 공산오차로 따지면은 정말 100m 안쪽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상당히 정밀도를 가져야 되는 거죠. 막대한 투자를 해야만 가능해요. 그런데 그러한 투자를 통해서 만든 미사일이 제대로 날아갈까? 제대로 성능을 발휘할까라는 의구심이 있었던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미사일 개발을 위해서 들어갔던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다른 쪽에도 사용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진짜로 확실한 거야? 라는 것을 검증을 해보려면 쏴야 됩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잠수함이라고 하는 이러한 바닷속에 있는 무기 체계를 제대로 작전을 동원해서 원하는 시기에 쏠 수 있냐라는 점도 사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의구심이 있었던 거죠. 2015년, 그러니까 10년 전서부터 아까 보여드렸던 94급, 진급 이제 전략 그 원자력 잠수함을 동원해가지고 이 전기 패트롤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영국, 뭐 프랑스, 러시아 이런 나라들처럼 보복,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보복을 위한 대량의 미사일을 실은 잠수함이 이제 순찰을 도는 전기 패트롤을 이제 시행을 했는데 자고한 잠수함 성능, 그 다음에 작전 개념, 무엇보다도 SLBM을 쐈을 때 이게 제대로 날아갈 수 있을 것이냐, 보고한 최대 사거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냐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발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중국의 JL2, JL3 같은 경우에 보면 아직까지 이번 실험 전까지는 최대 사거리로 발사한 경우가 없다 보니까 아마 이번 시험에서 발사됐던 뭐 한 8,000km 정도가 최대 사거리가 아닐까 정도로 지금 추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우리는 미사일 자체에 이제 눈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만 군사 그리고 안보 전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휘 통제 능력을 점검하는 데 이번 발사를 한 거 아닌가라는 이런 추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즉 바닷속에 있는 잠수함은 바다라는 물속에 있기 때문에 제일 안전해요. 그런데 그 안전한 잠수함에 내가 명령을 내리거나 뭔가를 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죠. 통신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중에 있는 잠수함을 호출해가지고 뭔가 작전을 시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거죠. 수심 저 깊은 곳에 있는 잠수함을 호출하는 방법은 여태까지 알려진 가장 유일한 그리고 확실한 방법은 초장파입니다. 아주 파장이 긴 전파를 발신을 하면 그것이 바닷물을 뚫고 들어가서 잠수함에 신호를 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초장파 시스템 같은 경우는 주파수가 길기 때문에 이 안테나도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지역에 정말 계곡을 몇 개 포괄할 정도의 큰 지역에다가 시설을 건설하거나 아니면 아예 항공기에서 안테나를 늘어뜨려가지고 긴 안테나를 만들 정도의 그러한 이제 장비들이 별도로 필요한 거죠. 이러한 막대한 투자를 통해도 이 초장파로 잠수함에 보낼 수 있는 신호는 매우 짧습니다. 느리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미리 약속된 신호를 보내는데 그쳐요. 올라와라 정도겠죠. 부상. 그러면은 신호를 받은 잠수함이 이제 뭐 잠망경 심도나 이 정도까지 올라와서 안테나를 올리면 여기서 이제 수신이 되는 거죠. 뭐 이런 상황이 생겼고 정확하게 뭐 어디를 타격하고 그런데 이게 과연 잘 작동이 될지 안 될지는 이제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잠수함을 호출하고 그리고 발사 명령을 하달하고 발사 명령에 따라서 정확한 목표를 입력해서 원하는 시간 내에 발사를 하는 이러한 이제 훈련들을 정기적으로 계속적으로 합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한번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특히나 여러 곳에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뭐 남중국해도 있을 수 있고요.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서해 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남태평양 쪽에도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잠수함들을 한 지역에서 통제를 해서 일관된 명령을 내려서 잠수함들이 반응을 하고 무수기를 발사하고 할 수 있느냐 이것도 해봐야 아는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당초 두 곳에서 발사를 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국가에 대해서 통보를 한 거죠. 우리가 며칠 날 발사할 거야. 그리고 일단 로켓은 어디쯤 낙하할 것이고 최종 낙하지는 이 지역이니까 그 지역을 비행할 또는 운항하는 선박 비행기들은 조심해라 라고 경보를 하는데 지금 보시면 요 두 곳으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이난섬 근처 남중국해 쪽에서 발사를 해서 필리핀 상공을 지나서 이 투발루 그러니까 남태평양까지 가는 루트 하나 두 번째는 우리 서해 쪽에 가까운 보아이만 여기서 발사를 해가지고 일본 상공을 지나서 그다음에 이 투발루까지 떨어지는 이 두 발이죠. 두 발을 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면 보시면 요 제일 왼쪽에 있는 제일 중국이랑 가까운 지역이 발사 지역. 그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지역이 이제 1단이 떨어지는 낙하 지역. 그리고 여기가 최종적으로 탄두가 떨어지는 그 지역이란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번에 한 발만 쐈어요. 데이터가 잘못됐나 싶어가지고 여러 개를 봤는데 모두가 다 인정하는 게 요 패스2라고 써있는 두 번째만 쐈다. 첫 번째는 안 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안 쏜 거냐 못 쏜 거냐라는 거죠. 즉 안 쏜 거로 간주되면 왜 안 쏜냐라는 이제 궁금증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준비는 했는데 막상 쏘고 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반도 대한민국 상공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일본도 지나가요. 여기에 따른 이제 주변국들의 반발, 특히나 일본과 요즘에 사이가 되게 안 좋은 게 중국인데 이런 이슈까지 더 더해가면서 긴장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준비만 하고 쏘지 않았다라는 게 안 쐈다라는 이론의 이제 근거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못 쐈다라는 것은 당연히 준비를 해놓고 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실무 차원에서의 문제가 발생했다. 그게 통신이 됐든 아니면 잠수함 체계의 문제든 SLBM 로켓의 문제든 뭔가 문제가 있어서 못 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중국이 아주 오래간만에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이러한 SLBM을 바다에서 발사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 의도가 이제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제 유력한 것은 이제 미국에 대한 경고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 즉 최근에 미국이 중국의 어떤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란, 베네수엘라 이런 지역을 공격하고 무력화시키는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고요. 대만에 대해서도 이제 뭐 무기를 판매한다든지 하는 중국의 신경을 계속 거스리는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 대해서 한번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꼈다라는 해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갖고 있어. 2년 전에 발사했던 ICBM도 있고 이번에 봤던 SLBM도 충분히 너희들 본토 타격 가능해 라는 거가 첫 번째 목적 아니었냐.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 동맹국, 특히나 이번 그 탄두가 낙하했던 남태평양 지역에 있는 이제 호주라든지 이런 나라를 겨냥한 거다라는 거죠. 즉 미사일을 발사했던 7월 6일은 호주와 피지가 방위 조약을 체결하는 이제 그런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호주가 지금 미국을 대신해서 남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경고 메시지 아니냐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미국, 일본, 호주가 이제 합동 군사훈련을 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 림팩 환태평양 지역 해군들 모여서 하는 제일 큰 해군 행사죠. 여기에도 이제 뭐 필리핀이라든지 남중국해와 관련돼서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나라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게 다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는 적대행위인 거죠. 여기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가 아니겠는가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관 이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 그리고 의도에 대한 분석들이 나오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중국의 어떤 입장이 상당히 오묘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기들이 힘을 과시했고 뭐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되게 몸을 낮추는 이제 그러한 이제 면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험 발사의 당사자였던 이제 인민해방군 같은 경우는 해군의 연례 훈련이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훈련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 군사 훈련이다. 비슷하죠. 그리고 굳이 토를 답니다.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 이게 뭐 호주냐? 미국이냐 그런 거 아니다. 정례적인 훈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국방부 발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번 시험 발사는 국제법에 부합하는 절차를 거쳤다. 그리고 해당 지역에 사전 통보를 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군은 개방성과 투명성 원칙에 따라서 연례적인 훈련을 실시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뭐 우리의 위력을 과시했고 정확하게 타격했고 이런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이제 생각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거를 좀 음모론적으로 보면 이런 해설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굳이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무리를 해서 SLBM을 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라는 게 뭐냐. 별로 없다. 그러면 결국 이것은 중국 내부적으로 필요해서 쏜 거다. 즉 정치적인 입장이 좀 필요한 거 아니었냐라는 이야기도 나온 거죠.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시 주석이 이끄는 반부패 숙청 작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해군을 포함한 많은 이제 이 중국군 관계자들이 뭐 실각을 했거나 처벌됐거나 아니면 사라지거나 등등의 이제 처벌을 받고 있는 거죠. 당연히 이 과정에서 제일 이슈가 되는 것은 뇌물수수, 돈과 관련된 겁니다. 공금을 빼내서 내가 사적으로 횡령을 하거나 투자하거나 한 일도 많죠. 그러니까 해군 같은 경우에는 뭐 항공모함을 비롯해가지고 많은 투자를 받았어요. 니들 제대로 하는 거 맞아? 라는 의문이 제기됐던 모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원자력 잠수함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고요. 우리가 보유한 SLBM 정확히 쏘면 날아가고요. 원하는 지역에 떨어집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아 저희 해군은 전략 로켓군이나 뭐 공군이나 다른 지역하고는 좀 다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활동이었나?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이번 이제 중국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중에 제일 신기한 것은 이 중국의 미사일 발사가 국제법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뭐 미사일 쏘는데도 따라야 될 규칙이 있나? 라는 이제 궁금증이 있는데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이그 탄도미사일 확산방지 행동규범 영어로 하면 HOC라고 하는데 그냥 줄여가지고 헤이그 행동규범이라고 부를게요. 이 헤이그 행동규범에는 미사일을 탄도미사일을 공해상 또는 다른 지역에 발사할 때 지켜야 될 프로세스와 절차, 담아야 될 정보,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사 최소 24시간 이전에는 통보를 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디서 발사할지, 어느 방향으로 발사할지, 어느 미사일을 쏠지 등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당연히 누구 때문에 만든 거예요? 미국, 러시아,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 같은 ICBM이나 ICBM에 준하는 SLBM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을 타겟으로 만든 행동규범입니다. 그런데 중국만 여기서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 헤이그 행동규범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 이제 그런 나라인 거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독자적인 방식으로 통보를 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024년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헤이그 행동규범에서 지키고 있는 여러 가지 절차를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끼리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 보러 자꾸 따라오고 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발사 같은 경우에서도 앞서서 보여드렸던 지도를 보시면 여러 많은 나라들을 지나갑니다. 인접한 국가들 아주 작은 섬나라들이지만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 통보를 하지 않고 미국 같은 나라에 대해서만 짧은 시간 전에 통보를 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불만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 24시간이 아니고 발사하기 한 6시간 전에 발표를 했나 그래가지고 상당히 다급하게 이제 움직였던 이제 그런 면들이 있었고요. 당시에는 이제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다 일관되게 이러한 이제 절차 미준수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절차를 지킨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특권을 가진 주체로서는 되게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발사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실전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잠수함 같은 경우는 지상에서 뭐 호출을 해서 잠수함을 부상시키고 여기서 명령을 전송하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발사를 하고 이게 사실 미리 통보를 받지 않으면 얘네들이 진짜 하는 건지 훈련인 건지 알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행동 규범을 만들었는데 이거 안 지키는 거에 대해서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중국이 이런 식으로 막 나가면 뭐 북한이나 이란들도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다른 나라가 여기에 대해서 제재하거나 뭐 불만을 표로하거나 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도 이제 좀 원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국은 뭐 너희들 걱정은 아는데 우리도 차근차근 노력하고 있어 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은 미국과의 여러 가지 긴장 갈등이 심화되면 이것을 낮추기 위해서 회담도 열고 서로 통신수단 같은 경우를 확보를 합니다. 제가 잘 알려진 것도 이제 한라인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양쪽이 뭐 공중에서 충돌을 했어. 아니면 뭐 극한적으로 가까이 붙은 대립을 했어. 그러면 이제 서로가 전화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 왜 그러냐? 우리 그런 의도가 없는데 니 잘못했어. 어쨌든 현장에서 싸우기 전에 확인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충돌 방지 수단인데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되게 좀 생각이 별로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쪽이 갖고 있는 불만이 기껏 협상해서 이 전화를 놔도 전화를 콜을 하면 받아야 되는데 받는 일이 별로 없다. 라는 게 이제 미국의 이제 불만인 거죠. 어쨌든 중국은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발사 예고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제 민항사들 대상으로 나오는 이제 항공 운항 정보라고 그러죠. 정보 공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노탐이라고 부르는 이걸 통해서 다 통보를 했어. 그러니까 굳이 니들이 말하는 행동 규범과 같은 그런 걸 지키지 않아도 우리는 다 할 만큼 하고 있어. 라는 게 첫 번째 중국의 논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2024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미국에는 우리가 다 통보를 했어. 그러니까 서로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끼리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건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이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좀 나아지고 있고 괜찮아지는데 과연 이러한 중국을 어떻게 대해야 되나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아지는 거죠. 왜? 점점 핵탄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는 미국이 보유한 핵탄두에 비해서는 매우 적어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성능을 개선하고 개수도 늘리고 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은 상당히 우려한 눈초리로 중국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SLBM 발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미국한테는 사전에 통보도 해주고 나름대로 정보도 제공했기 때문에 일단은 믿어보자라는 것이 또 미국 국방부의 또 입장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국으로서는 처음 발사한 중국 최초의 SLBM을 이제 실제로 이제 발사를 한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해석이 난무합니다만 정확한 결과는 이제 좀 더 있어봐야 알겠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중국 역사상 최초의 SLBM 발사가 가져온 후폭풍, 영향, 그리고 미래 전망과 관련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